사도행전 2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방 안 하고 이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계례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를 부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본문은 우리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도 오순절 기간 중에 올라가기를 원하였고 그곳 교회 안에서 많은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바울이 공격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도 알고 그는 나시리 사역을 마침을 드러내고 머리를 깎았다라는 사실을 읽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통해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의 이 행동을 주석하며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서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이방이 되어졌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처럼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구약의 제사들이 성취되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미 세례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막힘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시린 사양은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음을 드러내는 현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전 18장에서 우리는 이 나시린 사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을 통하여서 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는 이 측면에서 아직 완전한 나시린이 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야만 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완전한 성취가 있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시린 서약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머리를 깎아야 하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나시린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습니다. 나시린 서약과 같은 서약은 더 이상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하라고 하는 이 도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해당되는 그런 행동이다. 그 말을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태도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몸에 얻어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저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또한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그가 되어졌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지며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것을 전도를 위하여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미 교회의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지금 바울은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경건하게 하여 불신자들로부터 지금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일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거기 있는 장로들이 이 사건을 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너가 한 것이 정당하고 이들이 한 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것이 좋고 바른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당한 것을 행하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해석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야고보와 그리고 그 장로들이 책망도 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에게 너가 이 나신의 사역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바울이 나신의 사역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를 많이 말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보다 훨씬 그 성취가 잘 보이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구약의 제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해야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그것이 더 크게 풀려지고 그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없고 단지 이 제사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자와 어떤 작은 일정 부분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방인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방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행해도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의문들 앞에서 본문을 양보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처럼 교회 앞에서 교인들처럼 교회 바깥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들도 이해해왔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양보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바울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이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의 도전과 바울이 나신이 서약을 마침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누가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았고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라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략되어져 있음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여지기를 원하였고 이 사역을 위하여서 야고보를 비롯하여 많은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회는 파송하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을 떠나고 그리고 많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일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께서 정말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고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유대인 교회와 즉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록 할례를 요구하고 있고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결례를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동일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우리는 그들처럼 지금도 어떤 율법적인 의식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국한되어져 있던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설교 주제는 삼위 하나님은 바울의 나시린 서약을 통하여 마침내 주의 교회와 복음을 확증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바울의 나시린 서약을 통하여서 마침내 주의 교회와 복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의 교회가 만난 위기입니다. 둘째, 주의 교회가 만난 위기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의 대처입니다. 셋째, 이 대처가 주의 교회에게 주는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주의 교회는 지금 복음의 변질의 위기를 맞이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주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바울은 나시린 서약을 마침을 드러내었다라는 정도이고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이미 20장과 21장에 가서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을 막았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21장에서 빌립의 딸과 아가보의 예언을 통하여서 지금 바울의 길을 막아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막았음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위험을 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이유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신 주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방인 사역을 마치라면서 대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방인 교회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길을 막았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쳐노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주기도문 내용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지낸 이방인 지역에 세운 교회의 사역들에 대하여서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상세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 지역에서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왔다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신자들에 대하여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책망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정당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야, 바울 너 올라왔느냐?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장로들이 있지만 연 앞에서 싸워도 힘이 들었는데 이제 네가 왔으니까 힘을 좀 보태라. 이방이 교회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함께 저들과 싸워서 물리치자. 저들이 잘못된 복음을 말하고 있다. 라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책망의 내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교회의 회의에 주어진 대로 목매해 죽은 것과 피에 대하여서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방인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규칙들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 그 외의 것들은 얽매이지 않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제 바울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왜 이 사건을 두고서 유대인 신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어린 신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언약의 중첩기 시대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중심하여 주님은 자신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지금 그 성전은 의미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성전이 의미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결례를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례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증하고 드러내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아, 유대인들을 보니까 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봐왔던 그 성전을 중심한 모든 사역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들은 어쩌면 굉장히 많은 세대가 진화되어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시대는 뭐 최상의 핸드폰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컴퓨터가 개발되던 그 숫자로 다시 돌아가서 이진법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알아가야 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거기에 시간 다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의 진보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고 그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쓰는 문제에서는 그걸 모른다고 해서 어려운 것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든 결례를 다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 어렵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너는 왜 이방인 교회들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교회를 세워가던 바울의 사역에서 이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유대인 신자들은 빛이 왔다고 하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빛이 왔다라는 이 주가 오심에 대하여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빛이 왔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바라보는 이 말씀의 위치가 아니라 구약과 함께 구약과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지금 그들 가운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모세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울에게 위기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들의 주장대로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에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 주의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행위 구원론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나시리 사역의 마침을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언약의 중층기가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둘째, 주의 교회가 만난 위기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의 대처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원하였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더불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에게 나시린 사역의 마침을 드러내므로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라는 이 내용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나시린 사역을 지킴으로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어떤 면으로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대하여서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가운데 끊임없이 그가 말했던 건 뭡니까? 너희는 목매어 죽음과 피에 대하여서 너희는 정결하라.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전한 복음과 다르게 바울은 나시린 서약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오순절이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본문에서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였다라는 사실들을 바라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오순절 기간이거나 아니면 오순절 어간이다라는 사실들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추수의 절기, 이 오순절 기간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오순절의 주의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셨다는 사실들에 대하여 드러내야만 합니다. 주 예수께서 첫 이삭이 되셨고 더불어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삭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이제 복음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루에 3천명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면서 교회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정말로 그리스도가 첫 이삭이 되어지고 오순절에 정말로 풍성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전반부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유대인 지역의 교회를 세워갔고 또 이방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언제 나시린 사역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갱그리아에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이것이 나시린 사역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나시린 사역의 갱그리아에서 한 것이 마침에 대한 어떤 한 증거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바울이 나시린 사역을 서약을 했고 이 서약을 지켜왔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시린 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 서약은 자발적인 헌신과 경건의 서약입니다. 이 서약을 한 사람은 최소한 30일간 포도주를 독주를 삼가고 죽은 시체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최소한 서약을 하게 될 때 그 기간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기간 동안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시체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나시린 서약은 자발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었지만 바울은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서약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나시린은 때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고 때때로 그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시림과 같은 그 사역을 하겠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하여서 서 있는 그였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전쟁을 치렀다. 지금 바울은 주께서 이제 그 땅이 아닌 하늘의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바울을 전사로 세우셨다. 그는 전사로 지금 전쟁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전쟁과 바울이 하고 있는 전쟁이 달라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를 보아도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나시리 서약했던 것입니다. 이 서약을 공식적으로 마칠 때는 모세 율법에 지정된 대로 삭발을 하고 각종 희생제사를 머리카락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 속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하나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무교병 광주리와 고운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삭발하여 화목제물을 태우는 그 불에 넣어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시린 앞에서 갑자기 죽으면 그는 제7일까지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삭발하고 그 다음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제사장에 주어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날짜를 정하여 1년 된 순양을 속죄제로 드림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시린 사역이 있다라는 이 말은 이제 나시린 사역이 마쳐질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나시린 사역이 마쳐지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사역은 마치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림자로 드러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주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갈대아우로 즉 자기 조상들의 땅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아무런 땅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막펠라 굴 정도가 그의 전부였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나안 땅을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하여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의 실체를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땅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후에 가져올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땅, 단순히 그 땅은 교회의 모든 모형을 다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 백성들까지 불러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이 놀라운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호수아를 통해 이 정복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이 정복전쟁에서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정복전쟁에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나라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주께서는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사역, 즉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울은 나시린 서약에 마쳤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머리를 잘랐고 각종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통하여서 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바울이 머리를 깎고 있는 사건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복음에 대한 확증의 사건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한 확증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시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그 일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듯이 마치 바울이 그러한 서원의 모습을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금 마지막 나시니의 사역을 마쳤다라는 이 말은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취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나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이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적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적으로 즉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역의 완성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 대처가 주의 교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 그리고 바울은 나시린 사역을 마침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나시린 사역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바울, 너가 정말 율법을 안 지켰구나라고 말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율법을 지키는 사례를 드러내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성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디모데가 왜 그래야 하는가? 라고 말할 때 너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너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2차 선교 사역 말기에 자신이 나시린 서약에 따라 삭발한 갱그레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가 여전히 무교절 즉 유월절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도 오순절날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과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이 시기에 나시린 서약을 통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방교회 가운데 너가 정말로 유대인들 결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증명이 될까요? 증명 못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계속 바울에게만 이 사건을 집중합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들에게 권하고 그 권함을 통하여 바울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면 교회가 연합하여 이 문제를 같이 받아들이고 있고 주께서 바울 내게 서약한 그 서약이 있지 않느냐? 저들이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는 그 공격에서 벗어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바울을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인데 자기가 가르친 복음과 정반대되게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은 언약의 중첩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다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권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세상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만방에 국한된 것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 장면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요구했습니다. 나시니 서약의 마침을 드러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나시니 서약의 마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비록 중첩기 가운데 약간의 다름이 있습니다. 어떤 한 그룹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어떤 한 그룹에서는 율법의 그 의식들을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이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시니로 서약하게 하셨고 그 서약은 완전히 지켜졌고 그 사역은 마쳐졌다. 너희의 사명은 이방인 지역에 주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너는 주님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목매어 죽인 것 먹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우상의 제물 먹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에 대한 것들 우리에게 여전히 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바울의 그 시대 가운데 이 내용은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가 나시니 서약을 했고 그가 나시니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켰다라는 이 사실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나는 주께서 주신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사역,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오순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 사역은 잘 완수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교회 앞에 어떤 면을 보면 엄숙한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즉 적어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유대인들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첩기 가운데 다름의 모습들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조금 다름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 교회다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요수제대도 동일하게 그랬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 안에 머물러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이 이 정복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여호수아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중첩기 시대에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더불어 이방인들은 적어도 이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피하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교회가 하나됨을 확정했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곳이 교회이고 바울이 너가 세운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가 가르쳤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나시니 서약할 때 확정해주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약간의 다름의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그 복음도 그 중첩기의 복음도 다른 복음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그 부분이 어떤 모형과 실체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냐 아니냐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가진 그 교회들과 어떻게 연합하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는 복음을 가진 그 형제들과 어떻게 연합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가진 그 신앙의 형제들, 교회의 지체들과 어떻게 연합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교회들을 우리의 형제로 생각합니까? 규모의 차원을 떠나서 어떤 거리의 차원을 떠나서 그들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떠나서 우리는 그들과 형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체들이 서로 각기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에 그 교회를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였고 그들이 말하건 말하지 않건 아마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한 이 행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이고 너희는 한 교회이고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는 이 사실 앞에서 교회의 연합을 요구하는 성도의 하나됨의 연합을 요구하는 이 연합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힌담을 여셨고 우리를 한 가족 삼으셨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두 하나이며 주의 백성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찬송가 400장입니다.